귀한 고백이 담긴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제2막은 야곱이 라반 그 외삼촌 집에 거할 때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 2막 마지막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제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자신을 돌보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그 가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믿고 그리고 확증하고 그리고 아내들을 통하여서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향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체험했던 베델 사건 이후로 있었던 그런 모든 본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그 결정적인 모든 그 결정과 행사가 자기의 뜻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20년 타향살이를 접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이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럼 더욱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고 더 명확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향이라 하더라도 20년을 살다가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게인스빌에 20년 살다가 어디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간다라든지 이제 뭐 귀국한다라든지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닌 것이죠. 지금 야곱이 그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신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라반의 양떼로부터 자기 소유의 그 많은 양떼를 이루어냈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특별한 것들을 이제 많이 생산해내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이제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비도 생기고 또 낙타도 또 나귀도 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거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본문의 4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의 아들들이 이번에는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돌렸다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라반과는 정말 그 분명한 조약을,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에 따라서 자기가 취한 것인데 이제 그 가족들은 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눈치를 슬쩍 보았더니 라반도 안색이 보통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마 좀 험악했고 좀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 좋게 인사하고 떠나야 될 바로 그 시기인데 이런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니 얼마나 좀 난감했겠습니까?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확증하고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자기 그 귀한 길의 동반자가 될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아내들입니다. 이 아내들을 들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못 듣게 이제 들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인 라반에 대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것 그리고 당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이렇게 털어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 7절, 9절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5절 후반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또 7절에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죠.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이 라반의 양떼로부터 얻어낸 그 양들은 정당하게 야곱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 지금 바로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그때 그 기도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서는 14절에 보면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그 말에 전격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의 것도 다 빼앗아 버렸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그 당시에 그 이제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신부 지참금을 주어서 이제 보내는 것이 이제 전례였는데 라반이 그것도 안 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그 딸들을 이용해서 많이 써먹었죠. 그러니까 야곱과 그 딸들은 아버지의 그냥 탐욕의 그 말하자면 도구들이 되어버린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귀한 결정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라반의 딸들도 아버지의 탐욕의 삶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단절감에 큰 피해를 입은 듯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아버지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린 듯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단절감이라는 것은 서로를 매우 고립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깨는 삶의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죄악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는 삶이 관계를 하나됨으로 이끄는 것은 너무 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라반의 가정에서는 딸들조차도 아버지와 하나됨을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단절감의 깊은 골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두려운 곳이지만 남편의 고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비호 아래 또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귀향하는데 이제 전혀 마찰이나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라반의 아들들의 모함으로 방해물이 생긴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죠. 분명히 곱게 보내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족과 자기 소유를 챙겨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이제 보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는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야곱의 단호한 결단과 행동입니다.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과 행동까지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모든 안전을 걸고 그리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와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부유하게 된다는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그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완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삶에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은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재해석을 하면 어떤 것이 되죠?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 하나님 나라와 맞닿은 그런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얻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재물은 많아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나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도 좋고 쉬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요함이 있다라는 그 즐거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의 귀향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이건 내 뜻만은 아니다. 내 욕구만은 아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다 이것입니다. 즉 베델에서 야곱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다시 내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 신앙이라는 것은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죠. 그 신앙의 실제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으로도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훨씬 더 큰 풍요 속에 지금 귀향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본 것이죠. 근데 이게 20년 전의 기도입니다. 혹시 20년 전에 드린 기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과정이 지난하고 또 고생스러워도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순탄하고 편한 인생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뭔가 쏟아붓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좀 모험심을 가지고 용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전자에 무엇을 말했고 후자에 무엇을 말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저 같으면 후자예요. 좀 힘들고 좀 뭐 닥치는 게 있더라도 저는 후자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아, 왜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고 도망다니면서 피해가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학문을 하든지 그렇죠? 우리 최근에 이진섭 집사님의 그 신뢰를 보셨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승리가 있다면 버틸 힘이 있었던 것이죠. 자식을 기르는 문제 어떻습니까? 자식이 10년, 20년 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장성하게 자라줍니까? 아니죠. 그러나 열심히들 기도하고 계시죠? 어머니, 아버님들 그러시죠? 자식을 기르는 문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요즘은 사춘기도 이렇게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년의 위기도 뭐 50살 뭐 이렇게까지 갱년기랑 같이 겹쳐서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우리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살폈듯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귀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야곱은 5절, 7절, 9절에서 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급기야 11절, 13절에서 정말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고백을 했죠.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야곱은 굉장한 지금 안위를 얻었고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벌써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라반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반에 대해서 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을 라반에게는 하고 싶지 않으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시간이 가면서 좀 더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라반을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쉽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의 심사와 행위가 도를 지나치게 넘어가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도가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는지 안 돌리셨는지도 모를 정도의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림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훗날에라도 이제 라반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럼 하나님 자비하심 속에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다른 문제이죠.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마치 에서가 훗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장성했고 그리고 많은 또 부도 누렸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경솔하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땅을 치고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여도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는 하나님께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야곱 편 들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에 바로 나옵니다. 라반은 명백하게 야곱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야곱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라반의 모순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과는 화해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할 마음도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죄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누가 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는 끝까지 화해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그래도 우리 남편이 있어서 또 우리 와이프가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가정이 이만큼 지탱되지 이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 건네지기는커녕 인정도 안 해주는 뭐 제가 할 만큼 하는 거지 겉으로는 이런다 이것이죠. 화해 안 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것은 사람이 단절감을 누리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절의 이유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컬러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도 알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그런데 내가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라반에게는 들으나 마나 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하나님 물 건너 갔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럼 반면에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엄청나게 큰 위로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자기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억울하게 계속 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말씀이 직접 들려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신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귀에 들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지금 정말 견고하게 서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행사하시든지 간에 그 행사는 선하고 옳은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은 분명하다.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부르신 찬송가에 제가 언젠가도 또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204장 3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 현실에서는 세상과 내가 보이지 주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삶 속에서 나를 부정하게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토록 정직하게 대했어도 알아주지 않는 상대와 씨름하는 때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면 나와 그는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다 이런 것이 내 삶의 경험으로 다가오면 상대에 대해서 내가 담대해집니다. 내가 그에게 막대하거나 또는 무시하면서 뭐 냉정하게 하고 뭐 그러면서 담대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못된 거죠. 담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와서 뭐 어떤 활개를 쳐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내 삶에 만난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내 삶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주는 바로 그런 소중한 그러한 역할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빚어졌던 많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피해가고 싶었던 마음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상대에 대해서 진정으로 담대해지면 그를 피하지 않고 내 인생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그가 두렵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신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화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야곱도 이 불가침 조약이라는 화해 같지 않은 화해를 이루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어떤 화해의 종류, 어떤 화해의 차원으로 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았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고 있고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일면에서는 좀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요. 특히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음산한 거리를 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내 머리를 확 잡아당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슬그머니 있는데 갑자기 내 귀에 꽹과리를 치듯이 내가 너를 보았노라 딱 하시면은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두려워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아주시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나쁜 짓 하고 실수하고 또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 차라리 안 보시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말은 이런 차원에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실수와 악행과 폭언은 분명히 회개해야 할 제목이고 그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내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말은 그러한 나의 부정적인 현실을 다 포함해서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고 완벽한 사랑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나를 야단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시게 되면 나의 악한 상황과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극도로 대비가 되면서 그 대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의 그죠?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 정말 악한 의도가 가득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정말 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깨끗하고 선한 능력이 충만하시다라는 그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모할 만큼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진술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먼저 복음의 깨달음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충격이 될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인들이 말하는 차원에서 다 보고 계셔? 잘못한 것은 다 들통날 거야? 혼날 거야? 이런 차원에서 만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음에 정말 그 진실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선과 그분의 초월적인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대비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낮추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선하신 세계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한 내용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과 그 상황이 누추하게 느껴질 것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일깨워주는 그 선한 능력, 그 앞에 두려우면서도 경이롭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복음으로 구속하신 주님만 바로 이 자리에서 진정한 존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좀 또 차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의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려운 거는 그냥 무섭고 피해가고 싶은 그것만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모든 정황과 인간의 심사에 동기와 목적과 상황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알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깊은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나의 문제를 알아주기를 너무나도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남자들은 뭐 딴 데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나를 좀 알아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또는 때로는 또 비굴해하고 그다음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자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자살 예방 협회라는 요즘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아주 필요하고 좋은 단체를 하나 봤는데요. 자살 예방 협회 조사 연구부의 그 2010년도 연간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자살률에 대한 보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기간에 걸쳐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해마다 남자들의 자살률이 여자들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적게는 두 배, 어떤 때는 세 배 이렇게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죽고 싶다라는 말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왜 남자들이 더 많이 죽을까요? 자살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범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더 외로워한다라는 얘기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외로워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남자들 자신이 자초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개 남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사실 교육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당신 잘해. 우리 애들 공부만 잘하면 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동참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기만이 버텨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것이 그냥 나와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를 좀 알아달라, 나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면은 가족들이 사기 저하되고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생사를 걸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매우 방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그러죠. 너 아빠 걱정할 필요 없어. 너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신의 직장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또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어떤 건전한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냥 그러고 막 입 밖에도 내기 싫어요. 괜히 자존심 상하고 더 성질만 더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더욱더 외로워지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단정할 때쯤 되면 그럼 지금까지 죽어라고 일하다가 정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얘기하자고 해요. 그죠?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좀 이리 좀 앉아봐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리 좀 앉아봐요. 내가 할 얘기가 많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보, 여기 좀 앉아봐요. 그러면 남편들 마음이 덜컹하죠. 저 결혼 생활 10년 이상 하고 아내가 나에게 얘기 좀 하자 그랬는데 가슴이 덜컹하지 않는 남자는 그 굉장히 강심장입니다. 제가 생각에 한 1000명에 1명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999명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마음이 덜컹덜컹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그러면 앉아있으면은 아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다 끄집어 내놓고 근데 또 화도 나니까 불평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어렵다 정말 속상하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한 한마디 한마디를 들 때마다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이거는 남자들의 큰 착각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지금 해결해 달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콤플렉스예요. 구세주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 속에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는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가 다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애교가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병입니다. 바로 여기서 발동 걸리면서 엄청 더 삶의 하중을 느끼는 것이고 이제는 급기야는 아내를 슬슬 피해 다니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남편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상황을 불평삼아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달라, 공감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죠? 내가 잘못해서 지금 와이프를 불편하게 했다 손 치더라도 여보 그렇게 힘들어? 알아주면 됩니다.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안 된다면 여러분들 삶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돈과 무엇 집착하고 있는 대상 때문에 내가 삶이 이렇게 쏠려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 내가 잘못하고서는 나 때문에 힘들지 이렇게 하면은 더 뭔가 쌍칼을 들고 올 것 같은데 아내들이 그러지 않고 더 그런 태도에 고마워한다라는 거죠. 경험담입니다. 정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친밀감을 느껴준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내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 순간에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도 다음 순간에 닥칠 삶에 대해서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게 되고 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뚜렷한 영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대면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힘 없습니다. 살 힘 없습니다. 내 남은 힘으로 나의 그냥 열성을 다해서 뭔가 하고 있고 뭔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나에게 진정으로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삶에서 직접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대부분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알아주시기를 우리는 갈구하죠. 여기 계시는 분들 그걸 갈구하지 않는 분, 원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과 초점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나를 보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바르게 열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고 싶기도 한데 정작 너무나 중요한 영적 현실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열리지 못하고 있고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지금 영적인 삶이 초점을 잘못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라디오 채널을 틀을 때 계속 다른 주파수를 맞추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들리지? 그렇게만 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영적인 상태를 육신에 비유한다면 살아있으나 정말 진정으로 살고 싶은 그런 기력은 쇠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에너지 레벨이 거의 제로입니다. 영적 훈련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일에 볼 내용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과 연결되어서 그리고 야곱의 어떤 새로운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 이제 그 장면을 보시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되 진정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내용을 알고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의 레벨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용기는 바로 여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부리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에 무릎을 꿇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삶을 사는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는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또 살게 하시는 힘을 함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